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이번 중동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문은 지역 안보 현안들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케리 장관은 우선 바레인에서 열리는 걸프협력위원회 소속 6개국 장관급 회담에 참석해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소탕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순방에 앞서 국제연합군이 ISIL과의 전투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벨기에와 지난해 프랑스 연쇄 테러에 대한 테러 대응 방안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도발 행위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미군의 원자탄이 투하된 이후 미국 국무장관이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 다른 나라 업체들의 달러화 거래에 대해 이란의 미국 금융기관 접근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대변인은 이란에 대한 일부 제재가 우선 해제되겠지만 현행 제재 하에 이란이 미국 은행이나 투자기관들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이란과 달러화 거래를 원하는 업체들은 유럽연합은행들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란이 지금까지 핵합의 조항들은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이스라엘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은 업체들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터키 국민 5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커들에 의해 한꺼번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이름과 국가 신분증 번호, 주소, 생일 등이 담겨 있으며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총리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에 유출된 10개의 신분증 번호를 대조 분석한 결과 8건이 실제와 일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출 자료가 진본임이 확인될 경우 이는 최대 규모의 공공정보 유출 사건이 될 전망이며 터키 인구의 상당수가 신원 도용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증시에 이어 오늘 세계 주식시장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럽 증시의 경우 프랑스는 1.9%, 독일 2.3%, 영국도 1.3%가 떨어졌습니다. 아시아도 일본이 2.4% 떨어진 것을 비롯해 한국은 0.8%, 홍콩도 1.6% 등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국 상하이 지수는 1.5%가 올랐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의 다우 산업평균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어제 0.7%씩 하락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듭되는 국제유가 하락과 일본 엔화 가치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오늘 미국산 원유는 어제보다 21센트 떨어진 배럴당 35달러 49센트에 거래됐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세계가 직면한 경제적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오늘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 경제 성장이 너무 오랜 기간 낮게 이뤄져 많은 나라들에서 그 효과가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사회정치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경제 도전 과제들로 저성장과 낮은 상품 가격, 각국 정부들에 의한 긴축 재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로 미국 달러화의 제한적 성장과 유로화 사용국가들의 저투자, 고실업, 그리고 일본 경제에 피해를 주는 물가 인상 등을 꼽았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오늘 정부군 병사 16명이 아르메니아가 지원하는 분리주의자들과 지난 이틀간 전투 과정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투는 아제르바이잔 남부 나르고르 카라바흐 자치구에서 벌어졌습니다. 나르고르 카라바흐 지역은 아제르바이잔에 속해 있지만 1994년 양측 간 전쟁이 끝난 뒤 지역 소수민족인 아르메니아군의 통제를 받아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양측의 확전을 피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협상 거론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도발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임을 깨닫고
비핵화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에나 고려해볼 사안이라고 북한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병진 노선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다가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북부 산간은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거론한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일축하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국제사회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가 나온 뒤 강경 일변도의 언행을 쏟아내다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협상을 거론한 데 대해 비핵화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한국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와야 한다는 점이고 이를 위해 지금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도발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임을 깨닫고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전략적인 셈법의 변화를 꾀하지 않고 무의미한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미한 두 나라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된 미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과 같은 강력한 대북 압박을 지속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도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 이행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고 지난달 3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이런 입장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북한이 협상을 언급했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북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중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 논의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비핵화 우선이라는 미한 두 나라의 공통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조 대변인은 새 안보리 결의 효과와 관련해선 지난 한 달간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과 독자 제재 조치로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구도가 공고화되는 등 제재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3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을 비난하면서도 일방적 제재보다는 안정 유지가 급선무이고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며 제도 전복보다 인정과 협조가 출로라는 여론이 크게 만들어졌다며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5일 한국 청와대와 정부 종합청사 등 서울의 주요 정부기관을 장사정포로 공격하는 가상 동영상을 공개하며 위협을 이어나갔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인 조선의 오늘은 최후 통첩에 불응한다면이라는 제목의 1분 28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북한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 포병대는 최후 통첩장을 내고 북한 핵심 시설을 겨냥한 한국군의 정밀 타격 훈련을 거론하면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협상을 거론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직접 합법의 협상이 아닌 여론의 형태를 빌은 간접 합법의 협상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협상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그 제재 국면에서 앞으로 출구는 협상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유한 교수는 북한의 이런 위협적 언행은 적어도 미얀 합동군사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협상을 언급한 북한 국방위원회 담화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어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도발을 자제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 onus is on North Korea to take meaningful action towards denuclearization and refrain from.
리치 앨런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면서도 미국이 대화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We have long made clear in close consultation with our partners and allies that we remain open to dialogue with the DPRK.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국이 동맹 동반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신뢰할 만한 협상에 복귀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외교 당국자가 평화협정 체결이 비핵화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핵 6자 회담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핵화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에나 고려해볼 사안이라고 북한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주재하는 이 관리는 2일 VOA 기자와 만나 비핵화는 북한에 가해지는 위협이 다 사라진 뒤 평양의 결심에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 추진하자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며 두 목표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 관리는 이어 지난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북한 당국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목표를 담은 9.19 공동성명은 이미 지나간 합의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6자회담은 앞으로 절대 열리지 않을 것이며 평화협정 체결을 의제로 다룰 때만 회담 참가를 고려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4일 북한 외교 당국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의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Our policy has not changed. We have consistently told Pyongyang that we remain open to authentic and credible
negotiations. 미국은 9.19 공동성명의 모든 당사국이 도달한 합의의 기초에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협상에 열려 있다는 점을 북한 당국에 거듭 전달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달 31일 6자회담 절차를 재개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과 한반도 긴장을 극적으로 낮추는 것이야말로 미국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멈추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6자회담에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6자회담은 물론 지난해 제기된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에도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핵실험을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 핵무기를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이는 미국의 태도에 달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요구는 평화협정 체결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중지라며 이 두 가지 의제를 토론할 의사가 있다면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평양에 초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관리는 지난해 말 뉴욕 채널을 통해 미 국무부에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10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제기한 문제를 공식 전달하는 차원이었지만 미국이 비핵화 협상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없던 일로 됐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미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 수일 전에 6.25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북한과 은밀히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병진 노선은 북한 내부의 안정은 물론 안보와 경제성장 등 어느 것 하나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 정부가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이 병진 노선을 포기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병행 추진한다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병진 노선이 삐걱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So let's ask, how is North Korea's Byungjin policy going? I think the answer is.
러셀 차관보는 병진 노선이 내부 결속에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최근 도발로 단기적으로는 내부적인 인기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재가 심화되면서 군대와 지도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 우방국들이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을 방어하기보단 매우 강력한 제재를 지지한 점을 거론하면서 안보에도 불안정을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를 전략 태세의 약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병진 노선은 경제적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식량과 생필품을 장마당을 통해 구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매서운 제재로 인해 줄어들고 있는 자원을 돌리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러셀 차관보는 병진 노선이 외교적으로도 북한의 고립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북중 외교 관계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이란과 쿠바가 북한을 옹호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는 점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병진 노선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he process of taking away North Korea's path to
외교적 노력과 제재 등 압박 강화, 억제력 강화 등 세 가지 방법을 추진해 병진 노선을 제거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특히 억제력 강화와 관련해 미한 연합 군사 훈련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선 북한이 모든 핵활동을 중단하고 과거의 모든 행동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신고 절차를 밟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starts with the DPRK freezing all of its nuclear activities.
러셀 차관보는 이 같은 절차는 기본적인 국제사회 의무라면서 이 과정을 거친 뒤 2005년 공동성명에 근거해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과 한국의 정책 공조가 더욱 강화됐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일본에 대한 접근법에서 미국과 한국 간 견해차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미한 관계 최신 보고서에서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국과 한국 간 정책 공조가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인 사안들에 대해 대체로 일치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까지는 특정 분야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조치를 망설이고 일본의 군사력 확대에 불신해왔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압박에 상치될 수 있는 계획들을 추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도발 이후 북한, 중국, 일본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견해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강경책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처벌하도록 두 나라가 여러 가지 공동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압박과 포용이 공존했던 자신의 대북 정책을 수정해서 상당히 강력한 접근법으로 전환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 국회는 북한 인권법도 채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움직임도 바꿨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은 한중 관계를 손상시켰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원했지만 두 정상 간 첫 통화는 2월 5일에나 이뤄졌고 한라인 가동도 중국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 한국, 일본 간 대북정책 공조가 강화됐고 지난해 말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합의를 맺으면서 두 나라 관계도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오랫동안 원했던 미한일 전략협력 확대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한일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다며 한일 관계는 미국의 국익과도 직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군이 지난 1일 발사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3발 가운데 2발은 발사에 실패한 징후를 보였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북한군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 한 발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약 1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시차를 두고 미사일 두 발을 더 쐈으나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합참 전학유 공보실장은 5일 국방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지난 1일 실시된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에서 일부 미사일은 실패한 징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추가로 쏜 미사일 두 발은 발사 직후 레이더망에서 사라지는 등 공중폭발을 포함한 실패 징후를 보였다는 합참의 설명입니다. 한국합참 전학유 공보실장입니다.
추가로 발사한 두 발은 수초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지거나 상대적으로 비행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추가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합참 공보실장은 시차를 둔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은 국제사회의 제재 차원에서 다르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제재에 위배되지만 지대공 미사일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 공보실장은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북한 영변 핵단지에 사용 후 핵연료봉 재처리 시설에서 연기 배출이 포착됐다는 미국 매체 38로스의 분석과 관련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도 영변 재처리 시설의 연기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현재 영변에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를 가동해 기술을 축적한 뒤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난을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측 이산가족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가 이달 중순 시작돼 9월까지 진행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한국 갤럽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1일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비한 이번 조사는 이산 상봉을 신청한 한국 측 가족 13만 800여 명의 정보를 재확인하고 생존해 있는 가족들로부터 추가 신청을 받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측의 이산가족 전면 실태 조사는 지난 2011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유엔이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을 만든 지 올해로 35주년을 맞습니다. 세계 각국의 고문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이 기금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탈북자들도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최근 유엔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 설립 35주년을 맞아 이 기금의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 책자를 발표했습니다. 공포에서 치유로라는 제목의 이 책자는 고문의 정의에서부터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치유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실제 피해자들의 고문 사례와 치유 과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 김모 씨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에 있을 때 경제난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하사한 텔레비전을 시장에 내다판 혐의로 체포돼 고문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2005년에 5개월 반 동안 공안요원 4명에게 모진 고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공안요원들이 머리와 다리를 발로 차고 뜨겁게 달구어진 쇠막대로 다리를 지지는가 하면 15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 감옥으로 이송된 김 씨는 하수도를 통해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지만 하수도의 독성 물질에 중독됐다고 말했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였기 때문에 각종 병균에 오염될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몇 달 동안 알아누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건강을 회복한 김 씨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했고 이어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 악몽에 시달렸고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갇혔을 때 많은 피를 흘린 탓에 빈혈증이 생겼고 심장과 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한국에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상담 전문가들을 소개받았고 이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김 씨가 북한에 있을 때 춤추는 것을 좋아했다는 말을 듣고 치료의 일환으로 춤을 이용했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김 씨가 분노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전문가들은 김 씨에게 몸의 움직임을 통해 분노를 표현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이 같은 치료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53살인 김 씨는 마침내 한국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고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1981년 총회 결의를 통해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을 신설했습니다.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1981년부터 지금까지 고문 피해자들에게 의료치료와 정신과 상담, 사회적,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 세계 630개 기관에 1억 6,8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려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의 북한 식당들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중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얼마 전까지 해외 북한 식당에서 파견 일꾼으로 일했던 제이 씨로부터 직접 북한 식당의 실태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BOA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이 씨가 북한 식당에서 수년간 근무한 것을 확인하고 익명을 전제로 제이 씨와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이 씨는 종업원들이 북한에서보다 더 심한 통제와 강요를 받았고 북한에서 받은 교양과 너무 다른 바깥 세상을 보며 인간답게 사는 자유로운 삶을 동경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이 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그가 언제 어느 나라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의 북한 식당이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북한 식당에서 일할 때 하루 매상이 어느 정도였고 할당된 목표량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매상은 하루 평균 미화로 $1,500에서 $2,400 정도 됐습니다. 저희 임무는 당 자금 보충을 위한 외화벌인데 목표는 1년에 20만 달러를 벌어 바쳐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는데 몇 년 후에는 20만 달러를 초과 수행했습니다. 수입의 기본 원천은 손님 식사비입니다. 또 일부 조국 기념품 판매비도 있습니다.
그럼 종업원들의 수입은 얼마나 됐습니까?
접대원들은 생활비로 월 $10에서 $15를 현금으로 줍니다. 특별한 경우는 $20일 때도 있습니다. 대신 파견 기간이 끝나 조국에 소환될 때 현금 $2,000에서 $2,500를 줍니다. 귀국한 후에는 TV나 냉동기, 세탁기를 줍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기간은 4년입니다.
식당에 파견되는 종업원들은 어디 소속으로 어떻게 파견되는 겁니까?
파견 인원은 한 식당에 보유원 1명과 접대원 10명에서 20명입니다. 파견 인원들은 모두 같은 소속이 아니라 대외봉사총국, 인민봉사총국, 617 무역회사 옥류관 등 여러 곳에서 파견됩니다. 나와서는 대외봉사총국 소속으로 지시를 받지만 조국 소환 후에는 다시 배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곳으로 가기는 힘듭니다.
식당 파견자들은 대부분 평양 출신이라고 하는데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이미 다 세상에 널리 공개된 그런 절차입니다. 행선지 결정은 해당 당 조직이 하고 조국에서 발표할 때 알려줍니다. 해외에서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간다는 것은 꿈에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물론 고위층도 그런 것을 상상해본 조선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조선인민은 살 권리, 죽을 권리, 항거할 권리가 없습니다.
식당의 손님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60에서 80%가 남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음식이 기본이고 식사비가 비싸기 때문에 주재국 손님은 돈 있는 대상들만 옵니다. 그래서 남조선 사람들이 식당에 안 오면 식당 운영이 불가피하게 안 됩니다.
해외에 나오면 보고 듣는 게 많으니 생각도 좀 바뀔 것 같은데요. 북한 종업원들은 한국 손님이나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남조선 손님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점, 식당에 오는 손님들이라고 해서 반갑게 대해주고 일련의 대화도 나눕니다. 하지만 반목 지시하는 체제 교양된 후과도 작용하겠지만 저희는 남조선 손님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봅니다. 즉 인간의 의리와 정직함은 뒷전에 있고 오직 돈, 권세 위주로 모든 것을 인식, 처리, 결정하는 사람들이라 진심을 나누기 어렵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정한 동지에는 결여된 혁명, 생사고락을 함께하기는 어려운 사람들로 인식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나라가 분열돼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언론들은 북한 식당이 외화벌이뿐 아니라 첩보 수집 활동도 한다고 보도했는데 정말로 그런 활동을 합니까?
접대원들에게는 식당 출입 외국인, 특히 남조선 사람, 정계 재계인들이 주고받는 대화 정형, 동향, 신원 파악 등을 수집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위원들이 주로 식당 인원들을 감시 통제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노예처럼 과도한 노동과 임금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담당자들이 보고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로운 세상에 나왔지만 우리에게는 눈으로 국한된 바깥 세상만 볼 수 있었습니다. 감시와 통제, 단속은 조국에 있을 때보다 색다른 정신 고충이었고 육체적 자유 구속도 추가돼 있습니다. 위에서 교양받고 듣는 것과 달리 세상은 이렇게 정반대로 판판 다른데 우리들의 인식에 왜 영향이 없겠습니까? 어찌 다 이런 심정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모두 깊은 마음속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날이 과연 언제면 올 수 있을까? 바람이란 가닥 없는 한 갈망, 바로 이것입니다.
네, 식당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쁘거나 힘든 일은 언제였습니까?
조국에서 가족 친지들에 대한 소식을 받았을 때가 제일 기쁩니다. 힘이 되고 이겨내야겠다는 용기를 얻곤 합니다. 힘든 건 개인 사생활이라는 게 없고 다 조직 생활이니 전반이 다 힘듭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권세를 남용하는 비원칙적 요구나 강요, 아부와 아첨에 순응하지 못하면 억울한 정치적 감투를 씌어서 조직적 감시가 되고 그런 대상으로 취급될 때 가장 힘듭니다. 이런 것은 차후 개인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군요. 북한에 있는 젊은 후배들에게 이 외화벌이 식당 파견 일을 추천하시고 싶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픈 마음이 없습니다. 맹물에 소금을 찍어 먹고 억압받아도 조국 생활이 낫습니다. 그러나 추천해야 한다면 조국의 친지나 이웃 사람들이 정신적 고충을 이겨낼 각오가 있다면 갇힌 우리 세상을 벗어나서 자신의 눈으로 바깥 세상을 직접 보고 새로운 인식을 정립하려 한다면 한번 다녀가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저 바깥 세상 사람들처럼 상상 높은 자유와 권리는 못 누려도 자신의 운명 개척,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관리하고 책임지는 초보적 자유와 권리만이라도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한 답이 되셨는지 미안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과거 해외 북한 식당에서 일했던 제이 씨와의 서면 인터뷰를 대독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킹 특사는 한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5일 한국통일부 천혜성 통일정책실장과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잇따라 면담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한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한 양측은 면담에서 한국 국회의 북한 인권법 통과와 미국의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 결의 채택 등 최근 북한 인권 관련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킹 특사의 한국 방문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국면 속에 국제사회가 인권 차원의 대북 압박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킹 특사는 북한 내 인권 범죄를 수집, 기록할 근거를 마련한 한국의 북한 인권법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실행 방안에 대한 한국 측의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달 한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후 11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를 파악해 통일 후 인권 범죄를 저지른 북한 당국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겠다는 겁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권은경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루어 나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북한 당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도 또는 북한 당국한테 이제 지속적인 그런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 대한 뭐 경고, 뭐 등 여러 가지의 그런 상징적인 또는 실질적인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인권법이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정의화 한국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킹 특사의 방안을 계기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 두 나라 당국자들 사이에 대북 압박과 인권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킹 특사는 4일 한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원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한 양측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자 규명과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문가 그룹 설치 결의 등 최근의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일 한국을 방문한 킹 특사는 비정부기구 NGO 관계자들과도 만난 뒤 6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룬 영화 귀향이 미국 주요 도시 개봉관에서 상영됐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국민들이 풀뿌리 운동으로 모은 기금으로 제작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관람객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31일 미 동북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시내 영화 상영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40여 명의 관객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고개를 가로젓기도 하는 등 2시간 동안 힘겹게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20대 한인 여성은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화관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으로 등장한 14세 한국 소녀 정민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온 첫날 일본군 장교에게 매를 맞으며 무력하게 성폭력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귀향은 17세 나이에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간 88세 강일출 할머니 등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과 역사 자료를 재현한 한국 내 첫 위안부 관련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당시 일본군이 병에 걸린 위안부 소녀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강일출 할머니의 그림이 계기가 돼 제작됐습니다. 이야기 전개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다소 복잡하게 이루어지지만 주인공인 3명의 10대 소녀들이 모두 성범죄 피해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옥이다.
정민은 일본군 위안소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총에 맞아 죽는 인물로 수많은 희생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미안하다.
영희는 현재까지 살아있는 44명의 생존자를 상징하며 무녀인 은경은 강도에게 성폭행을 당한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로 생존자 할머니 영희를 위로하는 소녀로 등장합니다. 영화는 특히 한국 무속 신앙의 무녀를 등장시켜 희생자와 생존자의 한을 동시에 위로해주는데요. 이는 조정래 감독이 영화를 제작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이 영화 한 번 촬영할 때마다 한 분의 소녀의 영역에서 돌아오시라고 믿습니다.
지난 2월 워싱턴 시사회에서 조정래 감독이 영화의 의미를 소개한 장면입니다. 영화를 관람한 미국인 대학생 크리스토퍼 씨는 무속 신앙에 대해 영화와 거리가 좀 느껴지고 혼란스러웠지만 영화 전반에 흐르는 한국 전통 음악을 들으며 슬픔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I felt a little bit like it took away from the movie.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you know some of the musical choices.
크리스토퍼 씨는 믿기 어려울 만큼 슬픈 이 영화 속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씨는 문화와 역사가 다른 미국인들도 영화를 통해 위안부들이 겪은 비극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화의 제목인 귀향은 영혼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인데요. 관객들은 희생된 소녀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나비들이 주검을 맴돌다 동해 바다를 건너 고향 산촌으로 날아가는 장면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50대 한인 남성입니다.
I think it's a quite spiritual movie. So and also you know showing the butterflies.
이 남성은 영화가 상당히 영적이고 나비들은 좋은 영혼을 상징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40대 여성 미셸 림 씨는 당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 생각에 눈물이 많이 났다며 한국인으로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과거가 결국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는데 근데 그 과거가 제대로 우리가 잘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접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게 현재로 이어진다면 과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과거를 다시 우리가 정말 바로잡고 그리고 재정비를 하고 서로 청산해야 될 거 청산하고 그래야 우리의 건강한 현재가 되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또 다른 50대 한인 남성은 나비들이 날아가는 장면을 보면서
피해자들이 치유를 얻기를 희망했습니다.
영혼 그리고 또 자유. 근데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유 같은 것이 귀향하는 것 같은 것을 모습을 그려놔서 남이 날아가는 그 돌아오는 모습이 제일 좋았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 같은 것들을 힐링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20대 한인 여성은 자신에게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하는 생각을 갖고 영화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차라리 저렇게 고통스럽게 있는 것보단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마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여성은 영화 제작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면서 나름의 바람을 전했습니다.
뭔가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저를 포함해서 관심, 조그마한 관심이 됐든 후원이 됐든 뭐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게 좀 다른 스텝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30대 한인 남성 이정우 씨는 이 영화는 한마디로 위로라며 피해자 할머니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언니야, 이제 그만 우리 집에 가자.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상업 영화로는 한국에서 처음 제작된 귀향은 미국 내 개봉관에서는 일주일 상영에 그쳤지만 한국에서 예상 밖의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지난해 말 한일 두 나라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비판적인 한국민들의 국민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정신대문제협의회 이정실 회장은 귀향의 미국 상륙은 좋은 신호라며 영화를 제작한 조 감독과 피해자 할머니들이 다음 달 텍사스주를 방문해 현지인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4월 5일, 오늘은 한국의 식목일이군요. 이 산에다 나무를 심자 이러면서 식목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역시 여기저기 나무를 심는 행사가 이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산에 사는 메아리가 벌거벗은 붉은 산에 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산에다 나무도 심고 옷도 입혀서 메아리가 살게 하자 이런 한국의 동요가 있습니다.
네.
뭐 요즘 어린아이들은 이 메아리라는 제목의 동요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사람 뭐 20대 초반 정도만 돼도 이 노래 부르면서 나무 심는 행사에 참여했던 적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한국 전역에서 관공서, 기업, 시민단체, 학교 단위에서 참여하는 나무 심는 행사가 진행됐고요. 특히 강원도 철원군, 그 DMZ 평화문화공원에서는 평화통일염원의숲 조성을 위한 강원도와 아시아 녹화기구의 공동 식수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녹화기구는 북한 지역의 산림 복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고요. 강원도의 총 가구 수의 DMZ의 그 거리, 그러니까 248km를 나눈 수인 2,750분의 나무를 오늘 심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북한도 지난달 식수절 행사를 했었는데 한 달 차로 한국에 식목일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3월 2일이 식수절이죠. 한국은 4월 5일을 식목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지긴 했지만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해진 산림을 되살리자는 데는 양쪽의 지도자의 마음이 같았던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한국의 그 4월 5일 식목일은 통일신라시대와 조선시대 때 이것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는데요. 북한에서는 1946년부터 4월 6일을 식수절로 기념하고 있다가 99년에 그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모란봉에 나무를 심었던 3월 2일을 기념해서 올해로 식수절 70주년을 맞았고요. 한국에서는 46년 제정된 4월 5일, 그래서 올해 다시 70주년을 맞은 겁니다.
네. 그런데 요즘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네.
날이 많이 더워져서 지구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4월에 나무를 심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요. 70년 전에 그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했을 때 당시 평균 기온이 8.5도였답니다. 60년대는 9.5도가 됐고요. 1980년대 10.7도가 되더니 2010년대 4월 5일의 평균 기온이 11.1도를 넘어선 겁니다.
네.
잎이 무성하게 나는 시기에는 뿌리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때 나무를 옮겨 심거나 새로 심으면 고사할 수 있다, 이런 식물학자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나무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라는 건가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최소한 4월 5일보다는 한 달 정도 더 앞당겨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식수절과 비슷하게 가야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제주도와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순만 돼도 나무 심기에 좋은 때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각 후보들의 선거 유세 활동이 한창이죠?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1일부터인데요. 투표일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 인터넷 포털과 각 방송사의 뉴스마다 선거 관련 뉴스로 도배되다 했습니다.
네.
각 정당의 판세 분석, 후보자 지원 유세 활동, 어느 지역에 어느 정당과 후보가 우세한지 분석하는 각종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은 다음 주 수요일인 4월 13일이고요. 전국 253개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944명의 국회의원 후보가 각 지역구를 돌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을 하는 직접 선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권자에 대한 분석도 중요한 변수가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한국의 투표권은 만 19살 이상 국민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한국의 총 인구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5,162만 3,2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 4,210만 398명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네, 참 유권자 규모가 대단히 큰 것 같은데 전체 인구에 비하면 몇 퍼센트 정도나 되는 건가요?
80%를 넘었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유권자 수는 총 인구의 81.5%인데요. 한국 사람 10명 가운데 8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권자 수가 80% 넘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제헌국회 때인 1948년 유권자 수가 전 국민의 40%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네.
이런 이유는 그 투표가 가능한 연령은 19살로 낮췄던 그런 정책도 주요했지만 저출산, 뭐 평균 수명 증가, 한국의 요즘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급격한 인구 노령화가 이번 선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권자의 노령화, 60대 이상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을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984만 명입니다. 전체 23.4%입니다. 다음이 40대가 21%고요. 50대가 19.9%. 30대와 20대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60대 이상 유권자의 수가 다른 연령대를 앞지르는 것도 역시 최초의 선거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한국 언론들은 60대 이상의 보수층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이번 선거에서 50대 유권자들은 무게중심을 잡을 것이다, 40대 유권자들은 이념보다는 실용적인 투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자들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로 풀이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 보수 색채 정당이나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한국의 보수당이라고 하면은 그 지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입니다.
네.
그런데 새누리당이 우세하다기보다는 야당으로서는 이번 선거가 매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4년 전 총선과 비교해서도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167만 명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후보자들도 이 보수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에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각 정당들의 맞춤 공약을 살펴보는 것도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2020년까지 매년 일자리 10만 개를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 국민의당에서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넘는 지역이 있다면 실버 특구로 지정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네, 자 선거 소식이었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과 일본 양국이 이끌어낸 위안부 합의가 오늘 그러니까 5일로 100일을 맞았는데요. 한일 양국이 당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합의하고 실천을 약속했는데 그동안에 좀 이행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국의 합의는 역사적으로 뭐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어내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뭐 한국 사회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호응도 이끌어냈지만 100일이 지난 지금 이 한국 사회는 이 합의에 따른 후폭풍 또 여진으로 정부와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그 불협화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이 아니라 더 꼬여만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피해자 할머니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합의한 것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금 법률적 해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설립하기로 했던 지원재단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역시 보이기에는 아무런 진척은 없습니다. 오늘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위안부 합의 100일에 대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합의 이행을 위한 준비를 지금 착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은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진척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먼저 재단을 설립해야 일본 정부가 약속했던 그 10억 엔의 재단 출연금을 내는 것인데 피해자 할머니들은 그 재단 출연금의 성격이 보상금인지 배상금인지 지원금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해결 없이는 재단 설립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또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소녀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측이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그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이전 문제, 피해자 할머니들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시민단체, 한국 대학생들도 연합해서 지금 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비정부기구 또는 NGO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국내 문제나 국제적인 문제에서 때때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이 NGO입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NGO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